VOA 세계 뉴스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오늘 공개된 한국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러한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용적 조치를 강구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북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유엔과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그 이상으로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영내 연합체인 쿼드 확대 의향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우리는 영내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영내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극 이사회 8개국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오늘 회동할 예정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지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극 이사회 일정을 모두 끝낸 뒤 오늘 오후 늦게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최고위급 접촉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선호한다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우리와 동맹 파트너의 이익을 겨냥한 무모하고 호전적인 행동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에서 기후변화와 중동, 이란, 북한 등 특정 사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시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국 인도가 최소 10월까지 코로나 백신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월 중순부터 백신 수출을 중단한 인도가 10월까지 이를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3월 말 자국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내수 공급을 위해 백신 수출을 잠정 중단했으며 당초 오는 6월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의 세럼연구소는 어제 우리는 인도 국민을 희생하면서 백신을 수출한 적이 없다면서 인도 내 백신 보급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럼연구소는 최근 며칠간 인도 정부와 백신 제조업체 등과 백신 수출 재개에 대해 논의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코백스와 다른 나라의 백신 공급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처인 세럼연구소는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백신 11억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중단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코백스 물량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중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내가 제안하는 것은 외교적 보이콧으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올림픽 참가를 보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국가 원수를 중국에 보냄으로써 중국 정부를 명예롭게 하지 말자며 집단 학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국가 정상들이 재임 중 무슨 도덕적 권위로 인권을 말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청문회와 관련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소위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중국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첫 단계 조치들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와 반도체 협력, 디지털 무역 등 경제 안보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부터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6도, 낮 최고 17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인사가 처음 싱가포르 합의 존중을 공식화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담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8일 한국의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 검토는 이전에 시도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며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북 정상 간 이룬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바이든 행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겁니다. 지난 2018년 6월 이루어진 싱가포르 합의는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을 담고 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 정책은 미국과 동맹 그리고 배치된 미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또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도록 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제재 완화 여부와 관련해선 대북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유엔과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그 이상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전제로 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 검토 여부에 대해 캠벨 조정관은 미한 동맹은 동북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번영과 안보, 평화의 핵심축이라며 연합훈련은 우리의 전체적인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중정책을 포함해 아시아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캠벨 조정관의 싱가포르 합의 관련 발언은 북한에 대해 협상 의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비핵화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재만 하는 그런 식의 강경한 정책은 아니다라는 거. 북미 관계 새롭게 수립한다는 거는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뭐 종전선언부터 시작을 해서 국교 정상화까지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브로드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북적 대정책 폐기라는 거는 그 가운데 당연히 녹여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죠.
미국 시간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상응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신뢰 구축 조치의 필요성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원칙적인 억지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단, 외교적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정 수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최종적으로 조율된 걸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선제적 제안은 아니겠지만 미한 두 나라가 조율을 거쳐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설치와 같은 초보적인 외교관계 구축이나 상징적인 종전선언 같은 방안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과 상응 조치를 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홍 박사의 설명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팀의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며 캠벨 조정관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로선 최대의 대북 유화 메시지로 볼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싱가포르 합의 존중 의지가 미한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수 있는 최대치가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그 최대치가 저는 싱가포르 합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8차 당대회 1월에 있었을 때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김정은이 직접 의미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다라고 밝힌 생각이 들고요.
박 교수는 또 캠벨 조정관의 대북 제재 유지 발언과 관련해선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바라는 선제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캠벨 조정관이 싱가포르 합의 이외에 다른 미북 간 합의도 토대로 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짚었습니다. 신 센터장은 9.19 공동성명이나 제네바 합의 등 과거 북한이 파기한 합의에 대한 준수 요구도 담긴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의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름에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제재 이행, 억제력 유지, 비확산,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변화는 어떤 것도 시사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의 승계 부분을 기존의 모든 합의와 연계해서 승계하면서 유연한 외교적 접근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월 30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며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이라고 말했고,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달 초 공개적으로 북한의 외교의 기회를 잡으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첫 단계 조치들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셉 윤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적했습니다. 윤전 대표는 북한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첫 움직임이 무엇일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돼도 당장은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한 조셉 윤전 대북 특별대표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오는 2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주요 의제는 무엇이 될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대중국 정책입니다. 따라서 워싱턴을 찾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한국 정부가 더 참여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한국이 할수 있는 역할 같은 것 말이죠. 또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탈취 행위, 홍콩과 타이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반민주주의와 인권유린 행태를 막는데 한국도 뜻을 모아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문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부 간의 안보와 관련된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처럼 많은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쿼드와 함께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강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도 쿼드와 관련된 무엇인가에 합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쿼드 워킹 그룹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팬데믹, 테크놀로지, 기후변화 등의 세부적 워킹 그룹에 한국 정부가 합류하는 형식이죠. 다만 지역 내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무엇인가 결정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합의를 이뤄야 할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더욱 신속하고 대범하게 북한과 접촉해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 한반도 안정 등 광범위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미국 측에서 검토를 마치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은 세부 사안을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대북 정책에 언급되지 않았던 미북 관계 발전 해법, 종전 선언 가능성 여부, 또 평화 체제 구축 방안,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외교적 해법의 범위 등 말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일종의 제스처를 보여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싱가포르 합의문을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시작하자는데 미한 양국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미북 간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북한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과 직접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측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주문과도 같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이른바 CBID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열려있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고무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핵 해법에 있어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계적 비핵화의 본질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북한의 셈법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준비해 두고 있는 건지 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여전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실질적인 행동이 무엇일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을 제공했다거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보자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공개된 대북정책의 세부적 사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번 미한정상회담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수는 있을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북한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두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무엇으로 첫발을 뗄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렬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올려졌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해제안을 시작점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과연 북한과 거래하려는 협상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협상안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등에 두 나라가 뜻을 함께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 실제로 협상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되고 일종의 협상 윤곽이 잡히면 열정적으로 장시간 북한과의 협상에 전념할 수 있는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로부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미한정상회담의 의미와 주요 의제,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열리는 미한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와 반도체 협력, 디지털 무역 등 경제 안보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나라 간 폭넓은 투자와 무역은 동맹관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KI 선임국장은 18일 VOA에 경제 현안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which will be COVID-19 and vaccinations. While on the surface not seemingly an economic issue, getting both countries' economies back up to full steam means taking and ensuring that the populations are vaccinated. So I think we'll hear a lot of talk about
스탠가논 국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도 경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한 두 나라 경제가 다시 전력을 다하려면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백신을 공급하거나 백신 스와프, 즉 미국이 먼저 제공한 뒤 한국이 나중에 갚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VOA에 특히 반도체 공급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because of the semiconductor chip shortage that we're seeing around the world and with Korea being such a powerhouse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with Samsung already producing chips in the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소자 부족 사태가 심각하고 한국이 반도체 생산 강국이며 삼성이 이미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오버비 전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백악관과 미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자들과 여러 번 회의를 했으며 이때 강조된 것은 동맹과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매우 강력한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서 당연히 핵심 협력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런 국장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의 안전한 공급망 확보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ll directly sort of fit into thing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sees as important, either one for securing supply chains, specifically in the case of Samsung Electronics. And the expected increased investment in its Austin.
스탠가런 국장은 특히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계획은 바이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급망 확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은 공급망 확보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라는 부품 기술 분야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핵심 현황과 연계된 전략적 투자이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 강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정상회담에 앞서 발표하거나 검토 중인 대미 투자 규모는 35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는 74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클로드 바필드 미 기업연구소 AI 선임연구원은 VOA에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한 변화 움직임 속에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핵심 동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orea and Korean companies are going to be a key ally. The United States and its movement for a major new changes in U.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then more specifically, the movement.
바필드 연구원은 미 의회에 곧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더 지으려는 초당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한국의 삼성과 타이완 기업들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필드 연구원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낼 수 있는 성과로 디지털 무역 협정을 꼽았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not for the next few years going to be capable of enter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So you're going to need some show of leadership by the United States and with countries such as Korea and Japan.
바이든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몇 년 내로 가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무역 관련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분야별 협정을 추진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무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바필드 연구원은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두 나라 간 큰 이견이 없으며 경제적 상징적 중요성을 모두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미한 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디지털 무역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e pandemic has pointed out is the real need and frankly the opportunity to digitize things faster. And this is an area where Korea is a leader. Korea is an early adopter of technology thing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자료들을 더 신속하게 디지털화할 필요성이 커졌고 한국은 이 분야에 빨리 뛰어들어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인구 5,100만의 중견 경제국인 한국에서 신기술을 먼저 시험한다며 한국에서 잘 되면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도 잘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투 리마의 미국 동서센터 부회장은 VOA에 내년에 미한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두 정상이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우호적인 무역과 통상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re approximately several months away from what might be calle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So I think that one issue that will be taken up is sort of reviewing the state.
리마의 부회장은 특히 두 나라 간 무역도 중요하지만 양자 관계의 밀접도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FDI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센터가 조사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이유, 미국이 한국의 중요한 이유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전역에 걸쳐 자동차와 산업 생산 공장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두 나라 무역 관계가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그 정점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은 이를 상업화하는 데 뛰어나서 서로가 보완적 역할을 하며 두 나라의 고급 인력이 협력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앞으로도 관계가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 소송이 제기된 대북 제재 위반 선박 커리저스 호의 소유권과 관련한 공고가 미국 정부 공고문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지난주 게시된 이 공고문에는 커리저스 호가 국제해사기구 번호 861-7524의 유조선이라는 내용과 함께 현재 몰수를 위해 미국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한 상태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이어 커리저스 호에 대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인물은 공고문이 처음 게시된 5월 13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달 23일 싱가포르 사업가 고 기생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고 기생이 2019년 6월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커리저스 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커리저스 호의 구매 과정은 물론 북한에 공급할 유류를 구매할 때도 미국 달러가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 검찰은 2019년에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선박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인물을 찾는다며 공고문을 냈었습니다. 이후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청구서를 제출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폴 라카메로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현재의 연합훈련에 따른 준비태세 상황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태세 보장 관점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 라카메로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18일 모든 전쟁은 비대칭적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공정한 싸움은 기대하지 않으며 적들은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카메로 지명자는 이날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특수부대를 활용한 북한의 비대칭 역량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경력을 토대로 한국 방위태세에서 특별한 시야를 제공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First of all, I believe that all warfare is asymmetric. I'm not looking for a fair fight, and I'm fairly certain my adversary.
미한 연합군이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어떻게 공세적 행동을 취해 억제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라카메로 지명자는 현직인 태평양 육군사령관 부임 이전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 격퇴 임무를 맡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 재직했던 특수전 전문가입니다. 라카메로 지명자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조기 경보 체계의 유지가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C4ISRT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early warning systems are extremely important. C4ISRT is extremely important on the early.
C4ISRT란 기존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을 뜻하는 C4ISR 체계에 효적 타격을 추구한 개념입니다. 특히 이와 연계한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 확보는 한반도 내 전술뿐 아니라 작전 차원에서도 기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라카메러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라카메러 지명자는 두 번째 우선순위로 훈련과 준비태세를 꼽으며 사령관에 임명되면 두 부문을 합동군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주한미군 사령관은 훈련의 규모, 범위, 양과 시간을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어떤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의 훈련보다는 실제 훈련이 훨씬 나은 것이 사실이지만 연합훈련이 향후 북한과의 잠재적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결정에 따른 위험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recognize that that in negotiations or that it is a potential bargaining chip.
라카메로 지명자는 지금까지 대규모 연합훈련 유예 조치가 이미 상당한 준비태세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상군의 실제 역량이 어떤 상황인지 점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주한미군 내 아파치 실사격 훈련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준비태세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전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이는 조건부 전환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미한 두 나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카메러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위협에 따른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라카메러 지명자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북한의 예상 행동과 주한미군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대남 도발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군과 유엔 지원군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카메르 지명자는 또 중국은 남북한 모두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 행정부 대 다른 부처들과 협력해 중국이 행사하는 지렛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라카메르 지명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와의 다영역 작전 증진을 협력 강화의 기회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talk multi-domain operations and cross-domain operations with the Koreans and with the Japanese, and I would seek other opportunities.
라카메로 지명자는 군사적 관점에서 한일 군 당국 간 협력을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는 한반도 안보 태세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미한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미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폴 라케메러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반도 청문회였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대외정책에서 중국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얼마 전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였습니다. 그런만큼 청문회에선 북한은 물론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둔 한반도 안보 현황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우려가 종합적으로 표출됐습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악화된 한일 관계와 연관된 질문이 무려 10차례나 쏟아지는 등 의원들의 관심은 이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잭리드 군사위원장은 이날 첫 번째 질문으로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작전훈련 축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s been happening over the last several years because of political dynamics has been the curtailing of training.
리드 위원장은 정치적 역학 때문에 지난 몇 년에 걸쳐 생긴 문제 중 하나는 훈련 축소, 특히 작전 훈련 축소라며 대규모 훈련을 포함한 군 준비태세 유지의 필요성과 미국의 대북 관여 노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리드 위원장과 제임스 이노프 공화당 간사는 또 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의 범위와 영공 접근이 제한된 점을 항상 우려하고 있었다며 이 문제를 한국 측에 계속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현안인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의원들은 미국이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특히 군 당국 차원에서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enerally,
민주당 소속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일반적으로 3국 관계에서 군당국 간 관계는 외교 관계보다 더 강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군 당국이 국무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둔 주한미군의 역할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핵심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타미 더거스 의원은 미군의 한국 주둔은 물론 북한의 공격성 억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파트너들의 미국의 의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U.S. forces Korea must never lose focus on the Korea Peninsula.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라케메러 지명자가 밝혔듯이 미군의 세계적 역할과 한국군의 점증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미한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의원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 방안과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 주한미군의 역할과 북한의 셈법에 관한 전망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노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한 이노프 공화당 간사는 대부분 의원들이 정해진 시점이 아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전 종전선언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평화협정 없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여 년이 지났다며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북한과의 외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y can't we just exactly declare we're no longer at war with North Korea, we have no hostile intent?
주한미군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선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도 일축하는 등 북한과의 외교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케인 의원은 이번 미한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외교 접근 방식에서 이 같은 방안이 도움이 될지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이날 청문회에선 군사적 오판을 막기 위한 미북 군당국 간 소통 채널 개설의 필요성과 한반도 대인제로 제거 시 대북 억지력 약화 가능성,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전시품 공급 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4월 대중 무역 규모가 전달보다 약 두 배 커졌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볼 때 국경 봉쇄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 4월 무역 총액은 3,059만 달러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18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한 달 중국으로부터 2,875만 달러치를 수입하고 184만 달러치를 수출해 전체 무역액 3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전달인 3월 대중 무역액이 1,428만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4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전달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전년도 4월에 2,400만 달러와 비교해 25% 증가한 수준입니다. 앞서 북한의 대중무역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의 여파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3월 당시를 기준으로 사상 최저 수준인 1,864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억 달러에 근접했던 6월까지 매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7월부터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급기야 10월엔 165만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한 뒤 올해 2월까지 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월 100만 달러대의 무역액에는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전기를 각자의 나라가 가져간 액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무역액은 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다시 무역액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추세가 4월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비록 국중 무역액이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이나 대북 제재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인 2019년 4월에 국중 무역액은 올해 4월보다 약 8배 많은 약 2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대외 무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와 대북 제재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3월을 전후해 화물선 등 선박들의 운항을 일부 재개한 조짐을 보였지만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북중 국경은 여전히 트럭 등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한산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4월에 무역액이 전달에 비해 2배 증가했더라도 여전히 북한 경제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s this incredible drop in trade lingers, we're probably seeing more and more difficulties inside the North Korean economy. So, a doubling.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줄어들수록 북한 경제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경제 회복을 위해선 최소한 무역이 활발했던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2016년마저도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으로 해석하기엔 북한 경제가 여전히 어려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해외 국가의 해킹 공격과 관련한 사이버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EU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EU나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조치를 2022년 5월 18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 조치 연장에 따라 기존 제재 대상인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개인 8명과 4개 기관의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며 EU 회원국에 속한 개인이나 기관은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U의 사이버 제재는 지난 7월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조선 엑스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EU는 조선 엑스포가 2017년 벌어진 랜섬웨어 공격인 워너크라이 공격과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에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한국 내 군사 독재에 항거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세계 최악의 독재 체제를 3대째 유지 중인 북한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또 당시 광주 소식을 한국 안팎에 전했던 외신들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고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던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사례를 알려 북한 당국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상징곡 중 하나인 아침이슬을 부릅니다.
내 마음의 소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이소를 배운다.
태 의원은 18일 과거 자신을 비롯해 평양의 대학생들은 아침 이슬이 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즐겨 불렀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독재에 저항했던 광주 정신이 북한으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념 메시지에서 광주가 최근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는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에게도 광주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저는 5월에 광주가 북한의 희망이 되고 앞으로 5월에 평양이 되길 바랍니다. 독재 정권의 항거에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생정신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럴 때 우리 민족의 남은 과제는 5월의 민주화 정신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2007년 한국에 정착한 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요 심장부였던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지연아 씨는 18일 BOA에 5.18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5.18 기념일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가 당시 시위대가 먹던 주먹밥 체험을 하고 민주화 구호 현수막이 온거리에 펄럭거리는 등 독재에 저항해 한국을 민주화로 이끈 데 대한 시민들의 긍지가 넘쳐 보인다는 겁니다. 지작가는 그러나 광주 정신이 아라비아 반도의 사회처럼 정체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그 저항 정신이 북한 민주화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또 물질의 통로가 되고 나만 잘 살려고 또 나만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살고 있는 내가 예전 과거 때 살았던 그 모습으로 저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고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민주화라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북한에도 해당이 돼야 된다. 북한 땅에도 흘러보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은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작가는 독재에 대한 항거 정신은 선별적이 아니라 세계 모든 독재 사회에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1980년의 광주와 달리 시위조차 할 수 없는 북한 사회에 광주 시민들이 먼저 빛을 비춰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 시민들이 민주정부 수립과 신군부 퇴진,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계엄군의 유혈 진압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적어도 165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선발돼 현재 미국의 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성주 씨도 광주 정신을 북한 주민들도 배워서 북한 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정신은 결국은 주민들이 자기들의 자유와 자기들의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이거든요. 광주의 이런 그 민주주의를 향한 사람들의 그 열망이 저도 동일하게 이제 북한 사회 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나라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하루빨리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씨는 특히 광주 정신은 현재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과도 대치된다며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대응했던 광주 시민들이 당시 외부 정보를 통해 힘을 얻고 투쟁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뭐 광주 때도 전두환 군사정권이 다 통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흘러나왔고 광주에 있는 사람들도 라디오를 통해서 외부 세계가 지금 광주의 이런 참혹한 현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들음으로써 희망을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똑같은 그림이 북한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외부 정보를 통해 의식이 깨인 북한 주민들이 독재 탄압에 항거하는 시기가 오면 그들도 광주 시민들처럼 외부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가 그들의 편이란 사실을 깨닫고 더욱 용기를 가질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김상집 참여자치 21 전 대표는 과거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광주 시민들이 당시 VOA 라디오 방송을 듣고 광주의 투쟁이 어떻게 밖으로 전달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외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VOA 방송을 들으며 광주가 여전히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속속 광주로 모여들었다며 자신이 1년 뒤 특별사면으로 추락하고 나서야 많은 국민이 주로 VOA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광주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미얀마에 피스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정신은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가하는 당국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줘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군인 출신으로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신지성 씨는 당시 계엄군을 동원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군부 세력은 나중에 처벌을 받았고 명령에 불복종한 일부 군인과 경찰, 독재에 저항했던 시민들은 재평가를 받은 역사적 사실이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영웅이었던 사람은 전두환은 처벌받았고 반대로 그때 그 역적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지금 다시 역사 재평가를 받아 이 사람은 지금 영웅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북한도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의 영웅이 훗날의 역적이 되고 지금의 역적이 훗날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한편 태영호 의원은 과거 광주 민주화운동을 반파시오 민주화 봉기 역사적 사변으로 선전하던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민주화를 빼고 민중 봉기만 강조하고 노동신문은 관련 기사를 대폭 줄이다 올해는 한 건도 없다면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북한 체제에 덕이 될 줄 알았던 남한의 5.18 민주화 운동이 사실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란 자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아침부터 차차 흐려져서 황해도와 평안남도 남부, 함경남도 남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5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5도, 최고 24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4도. 강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흐리고 최저 11도, 최고 29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흐리고 최저 15도, 최고 24도. 사리원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5도.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4도, 최고 25도. 장진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 최저 5도, 최고 22도. 해산은 오전 오후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8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는 흐리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1도. 청진은 구름 많고 최저 11도, 최고 19도. 선봉, 구름 많고 최저 9도, 최고 17도. 삼지연도 구름 많고 최저 6도, 최고 22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 먼바다 0.5 내지 2m.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극 이사회 8개국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오늘 회동할 예정입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지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극 이사회 일정을 모두 끝낸 뒤 오늘 오후 늦게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최고위급 접촉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선호한다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우리와 동맹 파트너의 이익을 겨냥한 무모하고 호전적인 행동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해서 기후변화와 중동, 이란, 북한 등 특정 사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시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병력 증강과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제재 부과 등으로 최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국 인도가 최소 10월까지 코로나 백신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월 중순부터 백신 수출을 중단한 인도가 10월까지 이를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3월 말 자국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내수 공급을 위해 백신 수출을 잠정 중단했으며 당초 오는 6월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의 세럼 연구소는 어제 우리는 인도 국민을 희생하면서 백신을 수출한 적이 없다면서 인도 내 백신 보급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럼 연구소는 최근 며칠간 인도 정부와 백신 제조업체 등과 백신 수출 재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올 연말까지 코백스와 다른 나라의 백신 공급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처인 세럼연구소는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백신 11억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중단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코백스 물량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전기차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면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포드 전기차 공장을 찾아 연설하고 전기차 시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과거 미국은 연구 개발에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투자를 했고 중국은 이 분야에서 9위였지만 지금은 중국이 1위고 미국은 8위라면서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라면서 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최대 전기차 시장이며 이 레이스에서 앞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을 이 레이스에서 이기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전기차 산업이나 국가 인프라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제시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초 공개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2030년까지 전국적인 충전망 구축 목표와 함께 전기차 시장에 1,7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중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내가 제안하는 것은 외교적 보이콧으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올림픽 참가를 보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국가 원수를 중국에 보냄으로써 중국 정부를 명예롭게 하지 말자며 집단 학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을 방문하는 국가 정상들은 재임 중 무슨 도덕적 권위로 인권을 말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거대 기업들은 올림픽 개최국이 저지른 잔인한 행위, 심지어 집단 학살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돈을 벌길 원한다며 베이징 올림픽 후원사를 의회 청문회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표로 채택됐으며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이르면 내일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증오범죄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새로운 자리를 신설하고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지역법 집행관의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이 법이 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폭력을 예방, 보고, 퇴치하기 위한 우리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